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신명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신명기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차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약속의 땅은 과거 그들의 그 이제 조상들이 종살이하던 애굽과는 너무도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약속의 그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들어가 보죠.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좀 뛰어서 11장 8절 9절 말씀으로 가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것은 정말 독특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비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렇죠? 자, 10절로 가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저는 뭐 애굽 땅을 이렇게 가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땅도 이렇게 가보기도 했는데 그곳의 연평균 강수량이 25mm도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적은 양의 비거든요. 저는 연평균 강수량이 2539mm가 넘는 하와이라든가 또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데 섬도 여행해 봤거든요.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커다란 대조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애굽은 관계 수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11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 구릉지였기 때문에 관계수로가 뭐랄까 좀 관계가 다소 힘든 곳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비도 뭐 없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따라서 그들은 물의 조달을 하늘에서 내리는 강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당신을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고요. 또 그렇게 해서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보다 가까이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땅이 황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곳에도 수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수분만 있으면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인데 그들은 오늘날 물이 부족하여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땅은 물이 많으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당신께 순종만 하면 이른비, 늦은비, 즉 봄비, 가을비 이러한 비들을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적당하다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죠. 우리는 오늘날 그 땅을 보아서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워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이 순탄하게 될 때는 그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따를 때는 그것을 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든 물질적 요구를 충복시켜주는 분은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일이 안 될 때는 물론 잘 될 때에도 그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랬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필요한 대원리가 됩니다. 아주 필요한 원리가 됩니다. 23절, 25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해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은 그 땅이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가졌던 어떤 땅보다도 넓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동쪽의 유브라데 강에서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과 북쪽의 레바논에서 남쪽 아라비아 사막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하는 대단히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씀이죠. 남은 것을 그들이 그곳을 정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밥상은 차려져 있었습니다. 단지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희 목전에 있는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들이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올라가 정복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는 것이죠. 숟가락을 드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같은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충만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영적으로 필절되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미 모든 신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있는 반면 전혀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뭐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반대인 사람들은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명령이 또다시 떨어졌는데 순종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무기가 되는 것이죠. 27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봐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훈계하고 계신 것의 중심 주제가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1장을 우리가 찬양전에 나누었어요. 결론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 12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장소로 예루살렘을 지정하시게 되고요. 따라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장소에서는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명백하다고 봐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훼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화된 한 곳에만 모여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예배 행위를 단일화시켜주고 그들을 한 민족으로 더욱 결속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간의 유대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는 한 장소에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신제된 우리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곳에만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곳이라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나 소속 교파가 죄송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만남 속에서 드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만남 속에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그것이 아니면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배 중에 목사가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칭찬하고 강대상 꽃꽂이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 일이 못 되는 것이죠. 예배는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칭찬해주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있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락과 회개의 순환기가 뭐 여러 번 이렇게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타났던 것,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땅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중심 메시지도 바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은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망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는 지적으로 대단히 개명된 또 그리고 개방된 아주 발전된 그러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떠세요? 있을까요? 우상이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를 훼방하는 것이면 그 훼방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라 겉으로는 대단히 뭐 조금도 뭐라 그럴까요? 좀 삐뚤어 나간 적이 없고요. 그런 시간을 지냈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리고 나서 저를 아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보시자고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자신이 높은 자리로 승진함에 따라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직임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얼마 전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안 그는 예정을 생각해서인지 저를 식사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상 집회에는 한 번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직장과 승진이 이미 그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주의 일을 전부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도 산업사회를 지향하면서 지금 모든 가정의 남자들은 승진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진단들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또한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만을 부르짖는 공부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출세하더라도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러한 자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도 너무도 억울한 그런 입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5절로 가보실까요?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 곧 당신의 임재가 있는 곳, 즉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 한 곳에서만 번제와 희생과 재물과 또 십일조 이런 것들이 서원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화목제의 재물도 그곳에서만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법칙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계속 되어졌던 거지. 16절 보실까요?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15절도 보죠.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은 집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예배의 일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역시 규례로 지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레위기 21장보다도 자세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서조차 생각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 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